여러 차례 해외에서 모이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같은 회에 참석하신 다른 나라의 대표들이 제게 어디서 오셨느냐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또는 어느 교파에 소속된 사람이냐, 어느 단체의 대표로 파송받아 왔느냐라는 다양한 질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고 한국 장로교회의 대표이다라고 하면 잘 알겠다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좀 더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럼 한국 장로교회이면 또 어느 교단 소속이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교단을 소개하면 아주 반갑게 잘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신을 따져 묻는 질문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이나 학연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로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부조경을 우리가 혹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이 조심하고 경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자기의 뿌리를 잘 인식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출신을 묻는 질문,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면 아리마대 마을 사람 요셉이라는 뜻이고,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사람 마리아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더 심각한 근원적인 출신을 물을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자주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이교도를 상징하는 못지림, 나사렛 이단자들로 비하시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늘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인 것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출신 지역으로 비하하기도 하고 직업으로 비하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가르치고 행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에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는 기록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 하였는데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곧 사도들인 것을 밝혀줍니다. 사도라는 말은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되어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의미했는데 열두 제자와 바울을 비롯한 소수의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호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사람이다라는 철저한 자의식으로 무장하였고 일생을 보낸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헌신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대가 어디에서 오셨는가, 누가 보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대답을 평생 외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개인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사도들을 옥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가서 다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 다시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또다시 잡혀 정식으로 공회의 재판에 임하게 됐습니다. 재판정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에 율법교사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38절 이하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의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사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이것은 사람이 대적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 신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함께 찾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는 먼저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논란의 과정에 핵심 주제로 부상한 내용이 죄사함에 관한 논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선 이 논쟁의 장소가 성전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성전이었고 성전의 최고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에 있었고 그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들이 배우고 듣고 실천한 죄사함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성전의 기능도 이 죄사함을 느껴주는 것에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 봉헌 기도에서 앞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열왕기상 8장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봉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가뭄과 기근이 있어서 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을 만나든지 구해 주시기를 성전에서 기도할 때 먼저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죄 용서받는 거룩한 처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죄사함에 다른 길이 생겼다라고 선포합니다.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과거에는 양과 소를 잡아 그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 받는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죄사함의 복음을 받고 믿어야 죄사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로 죄사함 받던 시대가 끝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도 2장 36절과 3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위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죄사함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려 성전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헛된 일을 그만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해야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그들의 선언과 증거는 백성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고 5장 14절 말씀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일을 주업으로 했던 제사장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다른 길이 확정되면 이제는 제사도 필요 없고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어지게 되고 성전은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기반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유대 종교가 생명을 다했고 이제는 역사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도들을 가두고 위협하고 저지하려 안간힘을 다해봅니다. 읽은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신변에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이때 가말리엘이 났습니다. 그는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며 이 사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상이며 이 초라한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면 우리가 어찌해야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 말은 이 상황의 중재를 평화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지만 그의 이 말 속에는 깊은 율법학자로서의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는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고 그의 가르침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는 것이요 그를 따르는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는다는 가르침인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면 역사가 뒤집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그의 고민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인쳐진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역사의 새 주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셔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우리의 출신에 대한 명백한 자의식으로 담대하고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만 살아갑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부터 사도들을 향한 일반 시민의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따라 위기를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위협하고 더 이상의 전도를 금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엄청난 압박과 명령 앞에서 신앙과 양심을 따라 보고 들은 대로 진실하게 말할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신념은 5장 말씀에서도 반복됩니다. 5장 27절 말씀 이하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어진 대제사장의 음명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라며 그들의 지시를 일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공회에서 재판에 대하여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능력받는 자로 선택되고 사용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유대교 내부가 이 문제를 두고 균열을 일으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 그들은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즉시 처형하자는 강경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나타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의 주장에 따라 비교적 온건한 대책이 결정되었고 사도들은 공회에서 석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유대교의 중요한 분파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입장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성전 제사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새로운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도들의 주장이 성전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의 지적이 주요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역시 사상적으로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근본주의 입장을 지닌 샴마이파와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며 문화적 융통성을 지닌 힐렐학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가말리엘은 힐렐학파의 대표적 학자였습니다. 어디서나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과격하고 폭력과 무력을 정당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테러를 정당하게 생각하여 세계 도처에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난무하면 문화적인 충돌과 정치적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사도들의 전도를 두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 입장 차이가 생기고 바리새파의 강경파와 온건파가 생각을 달리하면서 균열의 조짐을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이 온건주의자들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 누구도 공회에 잡혀가 있었던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 학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박해와 고난에 대하여 오히려 이런 일에 서여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기뻤다, 감사가 넘쳤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렇게 기뻐해 보셨습니까? 그래, 정말 기뻐할 때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정말 기뻐지게 됩니다. 진짜 진짜 예수쟁이처럼 그렇게 처신했을 때, 그렇게 행동했다는 자부심이 내게 있을 때 진정한 영적 지혈과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헌신하셔서 이 거룩한 기쁨이 충만케 되는 성도의 삶을 굳세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 번째로 중단 없는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받고 풀려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들의 명령에 전면 불복종하면서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4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적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도들의 그치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사역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9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박해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분산되어서 숨었을 때인데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기의 상황으로는 가장 표적이 되었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가장 먼저 은둔해야 될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가 오히려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멈추지 않는 헌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이 말씀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상황 하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중단 없는 사역으로 교회 역사를 면면이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사역의 중단을 요구받은 때가, 교회 모든 활동의 중지를 명령받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각종의 유혹과 박해가 몰려왔을 때 어떤 상황 중에서도 모임과 예배와 전도와 사랑과 선행 행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말자고 하는 그들 스스로의 다짐과 각오입니다. 그들은 동족인 히브리인들로부터의 박해와 로마인들로부터의 박해라는 이중의 시련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에게 지역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가문에서의 파문 등을 통해 유대교로의 복귀를 강력히 강요했습니다. 이런 식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강경하게 맞서서 다치기보다는 유아적 타협이 어떻냐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모이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더 힘차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온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자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여기서 물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스스로를 다그치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세계교회 전체가 매우 위태로운 시기가 있었다면 8세기부터 계속된 이슬람의 유럽 침공 때였습니다. 이슬람의 침공 때문에 고대 교회 가장 큰 교구였던 알렉산드리아 교구, 안디옥 교구 전체가 먼저 이슬람으로 넘어가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이 이슬람의 지배하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완전한 유럽 점령을 막아준 세력이 지금의 정교회 국가들입니다. 서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그리스를 비롯한 전통적 정교회 지역들은 모두 이슬람에 정복되는 수모를 당했지만 이 지역에서의 이슬람에 반대하는 끝없는 투쟁이 이슬람의 발목을 잡았고 더 이상의 유럽 진출을 차단시켰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400년 동안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치욕스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 정교회는 결코 이슬람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생산해내면서도 교회를 유지하고 주일이면 목숨 걸고 예배당 종을 치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스의 말과 문화와 전통을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방 세계를 지켜내는 일에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견신은 잠시도 물러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멈추고 물러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 우리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사도들은 위협과 박해 아래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모든 역사적 교회들은 멈추지 않는 신앙적 투쟁과 영적 순례를 이어왔고 그런 교회들에 의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좀 멈추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내가 좀 빠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곤하다, 힘든다, 사정이 여지 못하던 생각이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려는 사탄의 달콤한 음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치지 않고 헌신했던 충성된 신앙인들의 전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어가십시다. 멈추지 않는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맥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만 말하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중단 없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우리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란 이 신분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